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똑똑한 자녀가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는데 경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뭐 잘 들면 1년에 객지에 보내서 공부시키면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하면요. 6천만 원 내지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아빠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해서 꼭 대학 다닐 필요 있느냐? 깎아드릴 테니까 절반만 현찰로 제게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뭐 미천 삼아서 사업을 하든지 큰 기술을 배우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절반만 그냥 달라 그러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래 줄 부모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심하면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게 물려줄 재산 그거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사업 자금에 쓰게요. 이러면 미리 넘겨주시겠습니까? 정말 적당한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농담삼아 하는 그 개건이 이러고 넘어가면 다행입니다만은 처음에 한번 꺼낼 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그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 진담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요. 막무가내로 우기면 어떡합니까? 어차피 날 위해서 쓸 돈이고 내게 줄 거 아니냐. 근데 미리 좀 달라는데요. 그것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절반으로 깎아서 달라 그러는데 이래가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막무가내로 덤비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식의 뜻대로 해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쳐서 혼을 내는 수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끼리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래서 안 되는데 싶은 걸 막무가내로 내놓으라고 우겨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부족장이 백성을 다스리다가 세월이 좀 지나면 왕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듬직도 한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좀 심하다 싶은 말씀을 하셔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상입니다. 8장 7절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앞이네요. 8장 7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세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세워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좀 물러가셔요. 물러가시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로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좀 비켜나시고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저 신명기 때에 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한 이미 한 400여 년 전에 왕을 세워 달라는 말이 나거든 이렇게 이렇게 왕을 세우라고 이미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워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사울 왕이니 실패로 끝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왕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어떻게 실패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인데도 사울 왕이 실패로 끝난 왕이 됐다. 이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왕을 백성들이 어거지로 우겨서 세운 왕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낸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잘 될 턱이 있을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이나 내 고집,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면 결과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좀 이상해 보이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었다 해도 거기가 하나님 거하실 만한 집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을 짓게 하셨고 내가 여기 거할 테니까 일이 있으면 여기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런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낳고 기르는 아버지보다요, 혹시 어떤 아이들은 간혹 과자 사주는 옆집 아저씨를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무덥고 참 볼 것 많은 이 시기에 다른 것 제쳐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길래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십니까? 가끔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하고 감사를 표할 때도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에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이런저런 복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나가서 열심히 고생해서 월급 타가지고 오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습니까? 요즘은 그런 낙도 없죠. 뭐 통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그 낙도 없는데요. 적어서 불만이죠. 좀 많이 타오면 누구 말 맞다나 반찬이 썩 좋아지고요. 많이 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됐습니까? 그래 됩니까? 월급이 많고 적고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걸 떠나서 남편과 아내는요. 내 남편이 됐다는 그 자체를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남편으로 맞아줬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게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 뭐 꽃을 사오고 선물 챙기고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에 제일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선물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만 해도 그래도 나은데 이스라엘은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사시대가 참으로 힘들었거든요. 늘 이방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압제를 했습니다. 그런 압제 밑에 지내는 한 400년 기간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들의 생각에는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앞장서서 싸울 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방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이방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압제를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이방족속들을 물리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민족들의 그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그런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전쟁할 때에 앞장서서 싸울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강청을 한 거죠. 어거지를 부린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왕을 세워주는 것이 백성들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세워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세워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사울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길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왕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2절 한번 보세요. 9장 2절에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랬는데 이 기스라는 사람은 1절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에 그 다음 2절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는 말이 있죠. 유력한 집안의 준수한 소년이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죠? 유력한 집안의 키가 큰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지금 올림픽 중계가 한창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유력한 집안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준수하고 키 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요즘 운동선수들은 인물들도 참 좋아요. 지켜보고 있으면 참 어떻게 저런 인물들이 있나 싶을 만큼 참 부러운 인물들이 많습니다. 사울이 유력한 집안에 준수한 데다가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반할 정도로 참 잘난 인물의 키 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키 큰 인물이나 그렇게 준수한 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그런 인물들이 좀 있으면 키 작고 좀 그렇게 잘생기지 못한 분들은 기가 많이 죽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절, 4절 보시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사울이요. 적어도 사흘길을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으러 헤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돌아다니다가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숙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부모가 걱정할 것을 염려할 줄 아는 효심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이 선지자에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7절에 보셔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그러죠? 선지자에게 빈손으로 못 가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넘기셔서 21절을 한번 보셔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했을 때 이 사울의 대답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앞에서 유력한 집안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마저 지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왕으로 세워질만 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런 조건이 왕으로 선택이 되기에 적당한 조건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좀 이상해 보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이유가 뭐냐고 말할 때 이 정도 이유를 듣고요. 아 정말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어딘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다면 뭐가 이상한지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요. 전 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왕 중에 진짜 왕이라고 불릴만한 다윗을 선택할 때의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쉽게 말하면 사울은 이런 점 때문에 왕이 됐는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왕이 되었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조건이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뭘 보고 선택하셨죠? 뭘 보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옛날 성경에는 용모와 신장이라고 되어 있죠.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무엘이 처음에 누구의 용모와 신장을 봤습니까? 그 다윗의 형님들 말이에요. 키도 크죠. 인물 좋죠. 아,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뭘 봐요? 하나님은 다윗의 용모와 키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뭘 보셨죠? 마음을 보셨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세웠단 말입니다. 사람은 중심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실 때에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세웠습니다. 다른 형님들에 비하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렸거든요. 키도 작았거든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정말 속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은 여기 사울의 장점을 쭉 나열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외모와 관계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럼 사울은요?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바로 그 앞장이요. 8장 19절 한번 보세요. 8장 19절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누가 싸움을 잘하죠? 힘도 세고요. 덩치 커야죠.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머리가 어깨 위에 올라간 사람이었으니까 상당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싸움에 능한 덩치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왕이에요. 반드시 그것뿐이냐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울의 장점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들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외모, 신장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울을 그렇게 뽑아서 왕으로 삼았지만 나중에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사울이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출중한 외모를 지녔던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할 때요.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자기들을 대신하여서 앞장서서 사울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진 그 기준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기준이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외모나 인간적인 모든 장점도 사실은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그렇게 큰 장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인물 좋고 덩치 크고 머리 좋고 재산 많고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다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것이 다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중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에 그 앞에 있던 형님들이 선택받지 못했던 그 이유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고요. 사울이 여기서 그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이 된 것은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사울이 그렇게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사실은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사환이 근처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고 이 선지자에게 물으면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정작 사무엘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참 비극입니다. 그 뒤편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러 갑니다. 가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만났지만 모르니까요. 만난 그분이 사무엘인지를 모르니 그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선지자 사무엘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집에 가면 찾을 줄 알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바로 그 니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사요 선지자로서 오래 사역을 했던 사무엘을 모른다는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울이 예언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한다니까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예언을 한다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반응을 고향 사람들이 보였다는 것은 사울이 그렇게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무슨 뜨거운 민족 애가 있었거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거나 아니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고요. 맡은 일은 열심히 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것은 다 갖춘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 없었던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선이지 그것 없이 다른 여러 가지 복을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이 어거지 같은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도 내심으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6절 한번 보셔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죠. 뭘로 삼으라고요?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는데 사울을 왕이라고 안 불러요. 이 두 군데에서 전부 내 백성을 통하라는 내 백성을 가르치는 지도자라고만 불렀는데 이 지도자라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두령이나 족장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실패는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백성들이 아주 고집스럽게 요구한 것이 사울의 실패의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니까 그렇게 잘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원한다면 어디 한번 왕을 세워줄 테니 잘 한번 살아봐라.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실패가 온전히 백성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면서 사무엘은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면서도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하는 왕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 번 그 얘기 했고요. 혹시 실수해서 잘못했을 때도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돌이키지 않은 것 역시 사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도 문제가 있었고 사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에서 보듯이 사람을 외모나 아니면 그가 가진 어떤 외부 환경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늘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 중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죠. 그럼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어느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 말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같은 값입니다. 값이 같을 거면 다홍치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같은 값 하는 말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무조건 다홍치마. 여러분, 값이 똑같으면 다홍치마가 낫죠. 근데 요즘은 값을 안 따져요. 값이 많든 적든 신경 안 쓰고 다홍치마 우선. 값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품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품질이 같을 때는 다홍치마가 맞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껍데기만 치장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우선 색깔부터 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이들 보세요. 품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제쳐놓고요. 메이커만 고집합니다. 메이커 싸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사람이 정말 참 눈이 딱 벌어질 만한 메이크 옷을 입고 다니시거든. 그거 얼마 줬냐 묻지 마세요. 그 속이 어떤가 열어보지 마세요. 전부 짝퉁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짝퉁인 줄도 모르고 입고 다니는 짝퉁입니다. 뭐 제가 그런 얘기 굳이 해명을 하거나 그럴 의사로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요. 그냥 보따리 장수 아줌마가 들고 왔길래 아 요거 괜찮네 해서 입었더니 사람들이 묻더랍니다. 이거 얼마 줬냐고요. 예산 가격은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묻더랍니다. 누가 가방을 하나 선물을 줬는데요. 그 가방을 가지고 이쪽에 대형마트인가 뭐 하나 있죠. 전에 무슨 월 이름 잘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답니다. 어머 한번 열어봐도 돼요? 가더랍니다. 열어보세요. 하나 열어보고 막 이렇게 생겼네 가더랍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그렇게 유명한 제품이랍니다. 누가 사줬거든요. 근데 사준 사람도요, 그게 짝퉁인지 모르고 사줬답니다. 아니, 그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저, 그 명품 가는 거기에만 눈 팔려고 했는데, 그거 보고 이게 명품인지 가짜인지 누가 만든지도 모르면서, 야, 이건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할 능력도 없이 그냥 메이크만 보고 혹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가 아니고요. 값은 젖혀놓고 색깔만 보고 모양만 보고 반하는 것.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경향이 참 큽니다. 미스 코리아 요즘도 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스 코리아 왜 합니까? 하도 비판을 많이 들으니까 그래도 사람의 그 내면을 평가하느라고 뭐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시험도 치고 하는 그런 모양이던데 그렇거나 말거나 간에 거기에 뭐 좀 뚱뚱하거나 늘씬하지 않은 사람 나오는 거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많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흔히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진짜 잘생긴 여자는 비싼 술집에 다 있답니다. 여보 미스코리아 나온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더라 이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야 그보다 나은 인물들을 저 비싼 술집에 가면 쎄 빌었다 이래요. 쎄 빌었다는 말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시죠. 뭐 아주 이쪽 지방 말이라서요. 여러분 외모가 출중하다는 것이요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좋은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뭐 학력이나 이 주변 사항이 먼저 거론이 됩니까? 아니면 그분이 정말 신앙인으로 바로 섰느냐를 먼저 살피냐 말이죠. 결혼이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래도 신앙 우선. 그러다가 실제로 사람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 뒤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결혼해서 신앙을 갖도록 하면 안 될까요? 워낙 짝 맞추기가 어려우니 좀 어쩔 수 없어서 하고 못 이기는 척 넘어가는 경우도 들어 보입니다만은 그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휴가 기간 중에 저 강원도 멀리 올라갔다가 하룻밤을요 저희 춘천에 있는 처형집에서 일부러 하루를 자고 내려왔습니다. 거기 가서 했는 거는 수요일 저녁에 같이 저 교회 갔다 오고 자고 새벽기도 같이 오고 아침에 나오고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단지 제가 복장을 좀 불량한 상태로 갔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같이 가긴 하는데 그 목사님이란 얘기는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러고 이제 동사하고 같이 갔는데 말 하나 안 하나 덜통이 다 놔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긴 없었는데요. 그럼 거기 굳이 하룻밤을 자고 온 이유는 참 은혜가 돼요. 하룻밤 그냥 자고 지나간 얘기 좀 나누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처갓집이 오녀 이남인데요. 오녀 이남 중에 끝에 둘만 교회를 나왔습니다. 끝에 둘이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그 바로 끝에 말고 바로 그 위에, 그러니까 저게 이제 처형이 되잖아요. 이 처형이 교회를 나오게 됐으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는 집에서 나와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제가 잘 압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결국 못했습니다. 다른 조건 다 제쳐두고 믿는 사람에게 가겠다고 버텼으니 가서 보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갔느냐고 주변에서 핀찬을 할 만큼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뭐 긴긴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얼핏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나 하대요. 2만 원 들고 춘천 올라가서 2억짜리 집을 하나 마련했으니 이만하면 큰 복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뭐 한 30년 지나가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거 가지고요. 여러분 단순하게 집 한 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얼마나 귀하게 귀하게 복을 주시는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 보는 것 자체로 은혜가 돼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왔지만 그렇게 지나오면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그게 참 은혜가 돼요. 밑에 있는 동생이 먼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처형이 원래 일은이라고 합니다. 그 새파랗게 밑에 있는 쫄병들이 교회를 나갈 때서 그 위쪽으로 전도가 잘 됩니까? 더군다나 그 위에 처형은 별명이 보살인데요. 물론 그 보살은 지난번 모임 때에 개종 선언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개종해야 되겠어 이랬습니다. 공식적으로.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밑에 며느리가 참 신앙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걸 그 처형이 거부를 못했습니다. 아들마저 저 색시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내가 보살이지만 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좀 기다려다오. 누가 뭐 개종하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본인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집안에 사실은 한 세대 내려오니까 그 아들, 딸들 사이에는요, 믿는 아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느라고 발버둥 쳤던 이 오녀 이남의 끝에 둘 때문에요, 이 세월 좀 지난 다음에 이런 결과를 보면서 참 감격스럽고 은혜가 돼요. 정말 결혼을 해야 할 그 시점에서 무슨 조건을 내걸고 결혼을 할 거냐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각오는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귀하고 귀한 복을 누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강원도를 좀 미리 헤매고 다니다 왔습니다. 바다도 많이 봤고 산과 계곡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움보다요. 말씀대로 살겠느라고 발버둥 쳐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강원도 전체를 보고 와도 그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더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이 여러분 강원도 땅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요소를 살피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인가를 먼저 살피지 않으면 가령 그래도 이런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후일에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해도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선거가 있을 때에 표를 많이 얻으려면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기억하게 지혜를 좀 쓰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수건 장로가 있답니다.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건을 협찬했거든요. 머리 잘 썼죠? 수건을 다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냥 나눠줬겠어요? 축, 전교인 체육대회. 그 밑에요? 그 밑에요? 자기 이름 석자는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 수건이 집에 오래도록 걸려있으면요. 자주 쓰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자기 이름을 알리게 되고, 선거할 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죠. 그래서 수건을 열심히 돌려서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건 장로라고 부른답니다.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안 뽑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을 떠났어요.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런 외부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는 참 건전하지 못한 사회입니다만은 이미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 있답니다. 결혼 중매 회사가 많이 있죠. 거기 가면 사람을 등급별로 이렇게 다 매겨놓는답니다. 등급별로. 그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같으면 1등급 아니겠냐 하고 신청을 내가 들어갔더니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더랍니다. 우리 아들이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저 뭐 뭐시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이가 완벽하게 1등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2등급이냐 했더니 답변이 그렇더랍니다. 본인만 뛰어나서 될 일이 아니고요. 부모까지 뛰어날 경우에 1등급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시골에서 고생고생해서 별 볼 일 없지만 자식이 뛰어나가지고 출세를 해가 뛰어난 건 그건 2등급이랍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가 뭐 몇 등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등급 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결코 아니란 사실이죠. 하물며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거나 분류를 하게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뭐 1등급 신자가 있고 2등급 신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이웃, 우리 형제를 대할 때에 혹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느냐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2등급 신자는 없습니다. 등급 외에는 물론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죠? 초신자입니다. 가장 대접받아야 될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가도요 초신자 딱 보이거든 아무 일 없었던 듯 시침이 떼고요 그냥 조용히 지내셔요. 초신자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초신자 앞에 싸울 용기 있거든요. 차라리 물맷돌 목에 매달고 빠져 죽으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수십 년 다녔고 오래도록 헌신했고 봉사했고 그것이 절대로 벼슬이 될 수 없고요. 그것이 남 앞에 군림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낮춰야 하고요. 초신자를 가장 귀하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람을 평가하는데 등급이 있다면 이런 등급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나는 1등급, 니는 2등급, 넌 등급 외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것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때를 쓰는 것. 그건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뭐 주로 초신자들이 그런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당신은 내 아버지가 되겠지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당신 나 아버지 아니요, 이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요, 내 기도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하고 관계 없어요. 그건 엄청난 불행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사야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스라엘은요, 왕을 달라고 해서 그 왕을 세워가지고 야 드디어 우리도 왕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독사의 알을 품은 겁니다. 독사의 알과 새의 알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품으면요? 열심히 품으면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거꾸로 자기를 물 수 있는 겁니다. 거미줄로 옷을 짠 것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사야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미줄로 옷을 열심히 짜서 잘 짜놓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가려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 가지고 그렇게 졸라서 졸라서 뭘 얻는다면 그게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고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겠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사탄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니다. 그게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 더 이상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이리 가야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통편이 끊기거나 병이 들거나 그래서 가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게 됐죠.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불륜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시려 합니다. 아이가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일주일을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삿대질을 할지도 모를 판이지만 다윗은 깨끗이 털고 일어납니다. 밥 먹자.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다윗에게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아. 그가 솔로몬입니다. 뭐 잘하는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그 욥이 결과적으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은요,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부득부득 우겨서 어거지로 세운 왕입니다. 잠시 좋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거지로 하나님께 받아낸 것,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아니라면요,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따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단 한 분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데 부득부득을 가면서 그 뜻 이루어낼 만큼 용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었다 해도 그것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은 갖고 기도하시되 혹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